우주의 기원, 그러니까 그 거대한 타임라인 전체가 고대 문헌에 적힌 단 세 글자짜리 단어 하나에 인질로 잡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와, 시작부터 되게 강렬한 비유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입니다. 수백 년 동안 인류의 가장 뛰어난 지성들이 이 단어 하나를 두고 정말 격렬하게 충돌해 왔거든요.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정확히 물리적인 24시간을 의미한다고 막 목숨을 걸고 방어하기도 했고요.
네, 또 어떤 사람들은 수십억 년의 장구한 세월을 압축한 암호다. 아니면 아예 시간의 개념을 초월한 고도의 문학적 장치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그 흑백 논리를 넘어 다층적인 진실을 파악하길 원하시는 학습자 여러분, 오늘 저희의 심층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자료는 그 로버트 바노이가 분석한 창세기 1장의 히브리어 단어 욤, 그러니까 날이나 하루에 얽힌 치열한 지적 투쟁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바로 그 단어죠. 근데 이 작은 단어 하나가 사상사에서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이게 단순히 달력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아, 달력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럼요. 고대 텍스트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든가 막 새롭게 쏟아지는 과학적 발견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인간의 본성이 이 욤이라는 단어 하나에 프리즘처럼 굴절되어 나타나는 거죠.
좋아요. 이 부분을 하나씩 풀어보죠. 사실 이게 현대어에서 문맥에 따라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단어를 번역하는 일과 비슷하잖아요.
정확한 비유네요.
근데 단지 그 단어 하나에 우주의 기원에 대한 해석이 전부 걸려있다는 게 좀 무시무시한 거죠. 자, 시작부터 가장 근본적인 의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 어떤 의문이죠?
하루가 하루지 어떻게 24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그 명백한 사이클을 두고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현대인의 감각 그러는 선뜻 이해가 안 간단 말이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지점에서 텍스트 자체가 우리에게 일종의 이상신호로 보냅니다.
이상신호요?
네. 창세기 1장을 아주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시간을 측정하는 물리적 기준점인 태양과 달, 즉 광명체가 넷째 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등장하거든요.
잠깐만요. 태양이 넷째 날에 등장한다고요?
네, 텍스트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와, 그렇다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해가 아예 없었다는 뜻인데 어떻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명확한 시간적 구분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거죠.
태양계의 메커니즘 자체가 없는데 24시간을 논한다는 건 약간 시작부터 앞뒤가 맞지 않는데요?
정확히 그 모순이 고대부터 수많은 학자들을 괴롭혀온 딜레마입니다. 태양의 움직임이 배제된 상태에서 묘사된 저녁과 아침이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것은 물리적인 지구의 자전을 의미하는 24시간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기간의 시작과 끝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일종의 괄호 같은 표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입니다. 그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이 텍스트에서 가장 뭐랄까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대목과 정면으로 마주치게 되거든요.
아, 혹시 제 6일의 딜레마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담이 겪은 그 숨막히는 하루 말입니다. 제가 한번 그날의 스케줄을 분단위로 쪼개서 상상해봤거든요.
육상동물과 인간이 창조된 바로 그날이죠.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해가 떠있는 고작 12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일어났다고 하기엔 그 밀도가 너무 압도적입니다. 일단 아담이 에덴 동산에 배정받아서 경작을 시작해요.
네. 벌써 바쁘네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구상의 모든 동물들을 아담 앞에 줄을 세웁니다. 아담은 그 수많은 종들의 특징을 파악해서 하나하나 이름을 다 지어주죠.
그 수많은 동물들을 다요?
그러다 문득 압도적인 고독, 그러니까 아... 나에게는 짝이 없구나, 이런 실존적 외로움을 깊이 자각하게 됩니다.
네, 감정적인 격변까지 오죠.
그 직후에 깊은 잠에 빠져서 인류 최초의 전신 마취 수술을 경험하고요. 깨어나자마자 하와를 보면서 완벽한 운율의 시까지 읊어냅니다. 마침내 내 뼈 중에 뼈요, 이렇게요.
정말 다이나믹한 하루네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엄청난 육체적, 인지적, 감정적 격변이 단 하루의 낮 시간 안에, 그것도 저녁 식사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전부 끝났다는 건 물리적으로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담은 대체 얼마나 바빴던 걸까요?
맞습니다. 그 생물학적이고 심리적인 전개 과정을 24시간이라는 틀 안에 구겨넣으려 할 때 삐걱거리는 느낌을 아주 예리하게 포착하셨네요.
네, 너무 빡빡하잖아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이런 텍스트 내부의 단소들은 자연스럽게 제7일, 즉 안식일의 본질에 대한 질문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제7일이요? 거긴 뭐가 다른가요?
흥미롭게도 앞선 6일과 달리 제7일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마침표가 없습니다.
아, 정말요? 끝나는 표현이 없다고요?
네. 하나님이 창조행위를 마치고 안식에 들어간 그 상태가 과거의 어느 24시간으로 종결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까지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영구적인 상태로 묘사된다는 분석이죠.
와, 7일째의 안식이 과거에 끝난 게 아니라 수천, 수만 년째 계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동일한 단위로 묶여있는 앞선 6일의 하루들 역시 물리적인 24시간이 아니라 엄청나게 긴 기간으로 해석하는 게 오히려 논리적이겠네요.
맞습니다. 물리적인 태양의 시간이 아니라 신적인 창조행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간을 바라보도록 시야를 넓혀주는 셈이죠.
이렇게 텍스트 안팎으로 이것은 단순한 24시간이 아니다라고 외치는 단서들이 막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24시간 태양일 해석을 고집하는 걸까요?
네,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그토록 집요하게 문자적 해석에 매달리는 이유가 뭘까요? 단어의 가장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의미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인가요?
정확합니다. 언어가 가진 1차적 의미의 무게 때문이죠. 요미라는 단어를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가장 직관적으로 떠올리는 의미는 당연히 24시간 태양일이었을 때니까요.
그렇죠. 하루라고 하면 하루죠.
네. 아무리 문학적 비유가 있다 한들 저자가 전달하고자 했던 그 상식적인 언어의 약속을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는 강렬한 의지가 깔려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 문자적 의미를 지키려는 열망과 새롭게 밝혀지는 과학적 발견, 특히 지질학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났잖아요.
네, 아주 거대한 인지 부조화가 발생했죠.
그럴 때 등장한 기발한 타협안들이 자료에 나오던데 저는 그 간격 이론이 참 흥미롭더라고요. 재창조 이론이라고도 하던데.
이 시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떠오르네요. 간격 이론이 왜 그토록 유행했을까요?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 지질학이 막 발전하고 화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구의 나이가 성경에 나오는 6천년보다 훨씬 길다는 게 뻔히 보였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제안한 게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엄청난 시간적 간격, 즉 갭이 존재한다는 거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1절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후에 수십억 년 동안 지층이 쌓이고 공룡이 멸종하는 역사를 그 틈새에 다 몰아넣은 거군요.
네. 그리고 이어지는 6일은 그 폐로가 된 지구를 다시 24시간 단위로 빠르게 재구성하는 기간이라고 본 거죠.
와, 24시간도 지키고 지질학도 지키려는 진짜 눈물겨운 타협안이네요. 시대관 이론도 비슷하죠.
맞습니다. 뉴먼이나 스노우가 제안한 건데 창조의 하루하루는 24시간이 맞지만 그 각각의 하루가 긴 창조 기간의 서막, 즉 도입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하루와 다음 날 사이에 또 엄청난 시간적 공백이 있다는 거군요.
네. 성경 텍스트와 지질학적 발견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치열한 고민의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24시간을 지지하는 쪽에서 꺼내드는 진짜 강력한 무기는 창세기가 아니라 출애굽기 20장에 있더군요.
십계명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었으니 너희 인간들도 그렇게 해라. 고대 이스라엘인들이 지킨 안식일은 명백하게 24시간 단위의 일주일이었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일주일이 하나님의 창조주관을 모방한 것이라면 원본인 창조의 6일도 당연히 똑같이 24시간이어야 한다는 논리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강력한데요?
네, 아주 견고해 보이는 반론입니다. 하지만 바노이 교수는 여기서 중요한 재반론을 제기합니다.
오, 어떤 반론이죠?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유추가 과연 시간의 물리적 길이까지 초단위로 똑같이 맞추라는 의미일까 하는 겁니다. 바노이는 그것이 6 더하기 1이라는 패턴, 즉 순서와 리듬의 모방이라고 분석합니다. 아, 리듬의 모방이다. 이 부분은 청취자 여러분도 저희가 일상에서 겪는 상황에 비유해보면 금방 이해가 가실 겁니다.
어떤 비유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회사에서 근무 교대조를 짠다거나 멘토의 업무 방식을 따라한다고 쳐보죠. 멘토가 6시간 빡세게 일하고 1시간을 쉰다고 해서 우리가 그 멘토를 롤모델로 삼을 때 멘토가 화장실 간 분초 단위까지 똑같이 스톱워치로 재면서 따라하진 않잖아요.
하하, 그렇죠. 그러면 숨 막혀서 일 못하죠.
핵심은 일과 휴식의 리듬, 그 철학을 배우는 거지 물리적인 길이를 똑같이 복사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출애굽기도 그런 맥락이라는 거고요.
아주 훌륭한 유추입니다.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서 중요한 건 시간의 분절이 아니라 질서의 확립이거든요.
여기까지 듣다 보니 아주 비판적인 청취자라면 슬슬 이런 의구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어떤 의구심이죠?
이 긴 하루 이론들이나 간격 이론 같은 거 결국 다 현대 과학, 그러니까 진화론이나 지질학 앞에서 성경을 어떻게든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타협안 아닙니까? 약간 비겁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아주 민감한 부분이고 역사 내내 제기되어온 뼈아픈 비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오이는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합니다.
무슨 경고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과학에 적대감을 갖거나 과학적 발견을 맹목적으로 무시하는 목매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 목매주의자요? 덮어놓고 모른 척하는 거?
네, 확실하게 확립된 과학적 사실과 철학적 편견이 섞인 이론은 구별해야겠지만 잘 확립된 과학적 발견은 역으로 우리가 성경 텍스트를 더 주의 깊게 다시 읽도록 자극하는 긍정적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과학을 무조건 배척할 게 아니라 텍스트를 다시 보는 도구로 써야 한다.
맞습니다. 철학자 프랜시스 셰퍼가 이 부분을 아주 우아하게 짚어냈는데요. 그는 텍스트 자체가 요매 정확한 길이를 의도적으로 열어두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열어두고 있다고요?
네. 과학 역시 연대 측정에 있어서 완벽하게 최종 결론을 내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논쟁할 명확한 기준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양쪽 모두의 맹점을 찌른 거죠.
자, 청취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완전히 새로운 데이터를 마주했을 때 기존의 내 가정을 억지로 고집하며 박박 우길 것인지, 아니면 원본 데이터를 다시 살펴보고 아, 내가 놓친 뉘앙스가 있었구나 하고 유연하게 받아들일 것인지.
네, 아는 것을 적용하는 비판적 사고가 정보 과부하 시대에 왜 필수적인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다층적 관점이 우리의 이해를 얼마나 풍부하게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정말 그런데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까지 다룬 모든 이론들, 심지어 그 간격 이론조차도 어쨌든 창조가 역사적 순서대로 일어났다는 타임라인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의 길이에 대한 논쟁이었죠.
근데 만약에 창세기 1장이 처음부터 아예 역사적 시간표가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시계 태엽을 어떻게 맞출까 고민했는데 아예 그게 시계가 아니었다면요.
와, 논의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키시네요. 바로 그것이 비실제적 하루 관점입니다.
비실제적 하루요?
네, 창세기의 날들이 하나님의 실제 창조 순서나 물리적 과정과 역사적 연관성이 전혀 없다는 시각입니다. 놀랍게도 이게 현대과학을 피하려고 만든 이론이 아니에요.
아, 진짜요? 전 당연히 진화론 피하려고 최근에 만든 건 줄 알았는데요.
아닙니다. 기원 후 2세기의 초기 교부였던 오리게는 하나님이 세상을 6일이 아니라 한 순간에 창조했다고 믿었습니다.
한 순간이요? 그럼 6일은 뭔데요?
태양 없이 어떻게 저녁과 아침이 있겠냐며 6일은 단순히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부여한 논리적 순서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죠.
와, 2세기에 벌써 그런 파격적인 생각을 했군요. 어거스틴은 어땠나요?
어거스틴은 더 나아가서 매우 비유적인 접근을 했습니다. 버스웰의 분석에 따르면 어거스틴은 아침과 저녁을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영적인 경험으로 해석했습니다.
영적인 경험이요?
네. 피조물이 창조주를 행한 찬양과 사랑으로 돌아가는 그 영적 인식의 흐름을 아침과 저녁으로 본 거죠.
와, 텍스트를 고도의 철학으로 승화시켰네요. 와이즈맨의 론인도 독특하던데요. 계시일 이론이라고 하던데.
네. DJ 와이즈맨의 이론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신 게 아니라 모세에게 창조의 비밀을 6일에 걸쳐서 계시해 주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오이는 이 주장이 텍스트에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비판하긴 했죠.
그렇군요. 자, 그럼 가장 현대적이고 인기 있는 비실제적 관점, 그 틀 가설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네. 리더보스가 제안한 이중대칭 구조를 핵심으로 하는 틀 가설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창세기 1장이 거대한 문학적 매트릭스 같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6일이 철저히 문학적 장치일 뿐 연대기적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구조적인 병렬을 아주 정교하게 맞춰놨죠. 1일차에 빛을 만들고 4일차에 그 빛을 내는 광명체를 만듭니다.
2일차에는 궁창과 바다의 공간을 만들고 5일차에는 거기를 날아다니는 새와 물고기를 채워넣고요.
네, 그리고 3일차에 육지와 식물을, 6일차에 동물과 인간을 배치하죠. 완벽한 대칭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총 8번 등장하는데 이게 3일차와 6일차에 각각 2번씩 배치되어 있어요. 이건 진짜 누가 봐도 의도적인 문학적 대칭 아닙니까?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이런 완벽한 구조적 병렬을 통해 텍스트에서 사건의 순서 자체를 제거해버린다는 겁니다.
순서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죠?
과학과의 충돌이라는 골칫거리가 마법처럼 사라집니다. 진화론이든 지질학이든 어떤 순서를 주장하건 성경은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해버리면 되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요? 과학과의 싸움은 피할 수 있겠지만 올리버 버스웰이 이걸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잖아요.
네, 구름 속에서 얼굴 찾기라는 유명한 비유를 들었죠?
저는 그 비유에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원래 아무 의미 없는 무작위 패턴에서도 어떻게든 대칭과 의미를 찾아내서 안심하려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심리학적인 본능이죠.
맞아요. 버스웰이 지적한 것처럼 3일차의 식물은 육지에 사는 6일차 동물보다 오히려 5일차와 더 잘 맞물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억지로 끼워 맞춘 대칭이라는 거죠. 과학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텍스트 본연의 역사적 의도, 그러니까 사건의 순서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에 대해 버스웰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문학적 해석에 가지는 자의성을 예리하게 찌른 거네요.
네, 매력적인 이론이지만 텍스트의 역사적 뿌리를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아주 비판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요미라는 단어 하나를 두고 정말 엄청난 지적 여정을 되짚어봤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관점들이 등장했죠. 단순히 24시간이냐, 긴 기간이냐의 문제를 넘어져 말입니다.
지질학적 빈칸을 채우려는 간격 이론부터 고대 교부들의 영적 비유, 그리고 아주 정교한 문학적 패턴을 주장하는 틀 가설까지 말이죠. 이 다양한 관점들이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또 묘하게 상부 보완하기도 합니다.
뭔 느낌이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잡한 신학적 논쟁을 굳이 심층 탐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 말입니다. 일상에서 복잡한 문제를 마주했을 때 그게 회의 준비던 새로운 학문 분야든 간에요. 성급하게 흑백논리로 하나의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오늘 저희가 한 것처럼 다각도의 렌즈를 장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박식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지름길이니까요.
네, 하나의 정답에 집착하기보다 현상을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훈련이 정말 중요하죠.
자, 이제 자료의 내용에서 한 걸음 더 나아나서 청취자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스스로 곱씹어 볼 만한 신선하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기대되네요.
만약 고대의 원작자가 이 요미라는 단어의 정확한 길이를 어떤 실수나 무지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남겨둔 것이라면 어떨까요?
아, 의도된 모호성이요?
네, 특정 시대의 낡은 과학 지식, 그러니까 그게 고대의 세계관이든 현대의 양자역학이든 간에 그런 유한한 틀에 텍스트가 영원히 갇히지 않도록 말이죠.
와, 시대를 초월하기 위한 장치였다.
맞습니다.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우주의 기원이라는 이 거대한 신비 앞에서 각자의 언어와 방식으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도록 만든 놀랍도록 정교한 장치 아니었을까요?
정말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이네요. 텍스트가 닫힌 정답이 아니라 열린 대화로 우리를 초대한다는 말씀이군요.
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마주하시는 일상의 복잡한 문제들 속에서 정답을 찾기보다 더 깊은 사유로 이끄는 이런 질문들을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